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는 절기를 막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활절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고요.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하나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성경에 충분히 계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개념,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말씀처럼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부활한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부활한다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고요, 고대 중동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집트의 미라가 있죠. 예, 미라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잘 보존해가지고 나중에 영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부활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부활 사상은요, 고대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고대 바빌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살았었고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이런 부활에 대한 생각은요, 물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부활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관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활관은요, 그냥 미신적인 것이었고요. 구약 성경을 철저히 따르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분명히 믿었지만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관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말관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종말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크리스찬의 종말관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믿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임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종말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포인트의 종말과는요, 신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이라는 이 뚜렷한 사건에 의해서 생겨난 종말관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다가 결국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이 종말관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두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오로지 한 포인트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줄 아주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그러한 미래의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한 포인트의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뒤집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실 강력한 구원자의 모습, 절대 죽지 않는 강한 메시아의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풍토가 얼마나 강했냐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정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러한 제자들까지도 마지막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전혀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로지 강력한 메시아만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구원하신 부활하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따랐던 유대인들이 이런 한 포인트의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먼저 신약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3절과 4절에 성경대로라는 말이 정확히 같은 형태로 연이어서 병행해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완성된 형태의 성경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예언된 것과 같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거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임을 예언한 구절, 여러 구절 중에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과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 당하고 죽으심을 아주 명백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분명히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신 것처럼 부활도 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처럼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열심히 찾아보면 메시아께서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찾기가 좀 힘들죠. 그냥 간접적으로 몇 군데 나와 있기는 하지만 고난과 죽음의 예언처럼 드러나 있게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부활할 거야라고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고난 받으셨다 죽으셨다는 나오는데 부활하셨다는 게 클리어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사도 바울이 말실수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이 말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직접적인 말을 사용하여서 직접적으로 고난당하실 것이다, 죽임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처럼 말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구약성경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예언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표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 예표적인 방법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내서 그냥 이럴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분명히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평생 목숨 걸고 지키던 그런 절기들은 그 자체의 의미, 그냥 그들이 지켜내는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를 그려내는 기능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대로요, 17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절기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이 구약을 읽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직접적으로 메시아가 부활할 거다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예표가 분명하다라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아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 한 포인트의 종말관을 갖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라 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감춰져 있었고요, 오직 신약에서 신약처럼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예언과 예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도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무슨 성경, 무슨 성경, 무슨 스터디 바이블, 뭔 바이블, 바이블 집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또 지난 2000년간 정말 천재들이 정리해놓은 신학에 대한 그러한 책들, 방대한 것들이 넘쳐나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산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걸 우리가 정말 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사를 보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지난주에 간단히 살펴봤던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과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의 절기에 어떻게 예표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드리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5절 보시면요,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임방과 물산추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넘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셔서 직접 기념하는 절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절기는 음력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달력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있는데, 니산월 1월 14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뭐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요, 니산월 1월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요, 음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1월이 아니고요, 우리 식으로 하면 3월 4월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항상 이렇게 음력으로 지켜집니다. 근데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와는 다르게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우리 주일 지키는 것처럼 매주 안식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은 양력으로 센다라는 겁니다. 양력으로. 그래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켜지고 그와 상관없이 유월절은 해마다 계속 바뀌면서 지켜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구정이나 추석 연휴가요, 어떤 때는 주일에 끼고 어떤 때는 뭐 주중에만 있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안식일은 계속되고 이제 절기들은 이렇게 교차되면서 되는 거죠. 이렇게 절기는 음력이고 양식일은 양력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놓으셔야 헷갈리지 않는 거죠. 이어서 6절을 보시면요,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이름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세는 방법에 있어서 유월절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유월절은요, 아까 읽으신 대로 딱 음력 1월 14일 하루를 지내는 게 유월절이었고요. 근데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15일부터 7일간을 무교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그 무교절의 첫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8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마지막 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뭐죠? 안식일이죠. 지금 무교절의 기간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이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절기는 음력으로 세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양력으로 센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무교절의 안식일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어쩔 때는 겹칠 수도 있겠고 어쩔 때는 겹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가니까요, 그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절기는 음력, 안식일은 양력, 그리고 무교절 안에도 안식일이 두 번 있는데 매주 오는 안식일과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이제 여기 10절과 11절은 초실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 보시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흔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흔든다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 중에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흔들다라고는 뜻으로 쓰인 동사가 이제 노프라는 동사인데요, 이 흔들다라는 뜻 외에 이제 탈굼이나 미드라시 이런 데 보면요, 이 단어는 일어서다,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들어올리되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 성전에서 이 바쳐지는 재물의 양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재물을 다 흔들어서 바쳤다라기보다는 들어올린다라는 게 더 오히려 합당한 해석 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법들을 그냥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이 구약의 예표를 제대로 지켜내야만 하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대로 이것을 그려내야만 그 예표가 제대로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자신들이 깨닫지 못해도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 예표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절기가 가리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림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절기가 가리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고편은요, 본방이 끝나면 예고편이 필요 없죠. 계속 예고했고 방송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예고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냥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들, 지금 특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절기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예표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른 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지? 그것을 보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살펴본 우리 유월절부터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표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이 나눠지는 날이죠. 다른 어떤 이유가 끼어들 수가 없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그 바른 집 안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장자는요, 지금 우리 뭐 말하는 것처럼 장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장남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장자라는 것은 한 가족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던 집의 장자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말은요, 단지 장자만 심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장자들, 하나님께 반역한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죽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몰랐겠죠. 그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정도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요, 어린 양의 피가 나무에 발라지고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이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절기로 우리가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냥 그 정도로 예표되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그 예표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옮기셔서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십니다. 자, 이 성취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를 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우리와 다른 날짜 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음력, 양력 얘기도 했는데요. 다른 날짜 관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루를 생각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끝나는 하루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 밤, 아침, 점심. 이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요,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마지막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반대되는 날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을 보기 전에요, 먼저 유월절, 예, 출애굽기, 지난주에 봤었던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날짜가 진행되어지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잡는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 나흔 날, 즉 이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질 때라는 표현은요, 이제 의역을 한 것이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두 저녁들 사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저녁들 사이에, 예, 두 저녁들 사이가 이상하니까 그냥 해질 때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물론 두 저녁들 사이면 해질 때겠죠. 근데 원래 표현 자체는 두 저녁들 사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유대인들의 날짜 관념을 생각을 해보면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날짜 관념으로 저녁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는 것이 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4일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16절에 14일까지 간직을 했다가 두 저녁들 사이에 양을 잡아라 라고 한다면요, 이것이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14일이 끝나가고 15일이 시작되는 그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아라 라고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날이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밤까지 다 지나서 낮에 끝나고 그게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이 사람들은 밤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14일이 끝나가는 이 해질 무렵, 그러니까 두 밤 사이에,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아라는 것은 14일이 끝나가는, 그러니까 낮이 끝나가는 그 저녁과 15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 사이에 양을 잡아라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복잡하죠? 예. 근데 15일이 언제입니까? 무교절 첫날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7일간 계속된다. 예. 15일이 무교절 첫날이죠. 따라서 양을 잡는 것은 유월절이 끝나가는 시점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서 잡아야만 하는 것이고, 이제 양을 먹는 것은 15일이 시작되면서 먹는 거라는 겁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면서요. 예. 이해가 안 되시나요? 뭔가 이렇게 우리 지금 냄새로까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막 고기 굽고 막 이런 냄새가 막 나고 있는데요. 예,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양을 잡는 시간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대략 3시에서 6시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3시에서 6시가 양을 잡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가 3시부터 6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8절 보시면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라고 하고 10절에 보시면 그 먹는 것이 아침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 밤새 먹는 기간이 이제 무교절의 첫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죠? 유월절 날 양을 잡고, 유월절이 끝나갈 때 양을 잡고, 무교절 첫째 날 저녁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밤새 먹는다라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언제 양을 잡고 언제 양을 먹는지가 명확해졌죠? 자, 그러면 신약으로 가서 이 유월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9시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9시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 식으로 바꾸면 이것이 언제냐면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 새벽 6시가 유대인들에게는 0시고요. 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오후 3시. 출애굽기에서 유월절날 어린 양이 언제 죽임당한다라고 했습니까? 두 저녁 사이, 대략 3시부터 6시라고 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그 대략의 1500년 전부터 지켜내려오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상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라는 형틀은요, 빨리 죽이는 형틀이 아니고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빌라도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게 이상해서 백부장한테 확인해 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목수시고 튼튼하셨을 텐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그 시간에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요, 사실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철저히 정해놓은 그 시간에 허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표되어 왔던 이 절기의 스케줄에 철저히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했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속이 되고 첫 번째와 마지막 날에 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절기는 음력으로 세고 안식일은 양력으로 센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해에는요, 이 무교절의 첫 번째 쉬는 날, 무교절의 첫 번째 쉬는 날과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합쳐졌었습니다. 막 돌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합쳐질 수 있잖아요. 그랬던 것이 이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유월절이고요, 토요일이 무교절 첫째 날인과 동시에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설날이 겹친 것과 같죠. 그럼 이 날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쉬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냥 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먼저 무교절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짚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짚어주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무교절 동안에, 무교절 첫째 날 쉰다 했잖아요. 무교절 동안에 우리가 쉬면서 묵상해야 할 하나님께서 짚어주신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자, 그러면 이와 겹치는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5장 12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무교절과 안식일에 똑같이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있던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라는 그 내용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내내 무교절 동안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똑같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중심 내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날인 토요일은요, 특별히 지금 무교절 첫째 날과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그날은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생각하며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날짜상으로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를 묵상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에 대한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의 절기상 그 무교절 첫날에 지금 무엇을 밤새 먹는다라고 했습니까? 전날 유월절에 잡은 두 저녁들 사이에 잡은 어린 양 고기를 밤새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날 안식일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분명 그 자리에서 보고 같이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뭣도 몰랐을 때부터 무교절 첫날에 부모님이 주셨던 양고기를 먹었을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무교절에 먹는 그 양고기를 정말 감사함으로 먹었을 때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것만 신경 써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 무교절의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웃었던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죽으셨고 그 어린 양의 피와 살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하겠다, 양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그 사람들에게 감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고 나는 살았다. 그것이 우리 성찬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절기는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지키는 날은 아까 살펴본 레위기 23장 11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무교절 시작하는 안식일 다음 날, 즉 무교절의 두 번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하면 유월절, 무교절 첫날,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초실절을 지켜오던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정확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그 시간에 죽으셨던 것처럼 정확히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초실절이 그려내던 것은 분명히 부활이겠죠? 예,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읽으신 대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 익은 보리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초실절에는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가 신약에선 분명히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지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지금 여기 첫 열매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이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23장에서 초실절을 설명을 할 때 첫 이삭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매년 봐왔던 초실절의 그 첫 이삭이 예표하고 있던 실체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첫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뭐 감사하는 만큼 드려라도 아니고요, 거둔 것에 얼마를 드려라도 아니고요, 정확히 첫 이삭 한 단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이라는 것은 하나로 묶인 것을 말하죠. 한 묶음. 예, 하나름, 이게 한 호멜인데요. 한, 이렇게 한 아름 정도 되는 묶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시고 마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 열매는 사과와 같은 한 알짜리 열매가 아니라 포도송이와 같은 그러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곡식단으로 묶여서 구원 얻었고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한 곡식단으로 묶인 첫 이삭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진다라고 했습니까? 아까 요제로 드려진다라고 했죠. 요제는 흔든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이 초실절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첫 이삭이 한 단이 묶여서 제사장에게서 들려지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부활을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부활을 예표하고 있던 겁니다. 초실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예표하신 내용은요, 아주 구체적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표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엄히 다스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려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예표와 예언의 이 시간들을 지나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설명이 신약 성경에 계시가 되었고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고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우리는 구약을 볼 때에 그 원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냥 구약을 스토리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철저히 운행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의 가장 중심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성경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사건,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건 앞에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되는 비결, 마음이 편해지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병을 낫는 비결을 봐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기쁨을 얻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전부인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고 있을 때요, 우리는 부흥회나 뭐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서 그냥 조용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가장 지겹고 졸린 레위기를, 오늘 레위기 읽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는요,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는요, 오직 말씀 안에서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 부활을 발견하시면서요 날마다 그 복음이 주는 그 넘치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주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쁨이 단지 부활절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주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볼 때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